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거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인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보다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로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 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도 꿈을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해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선교사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를 양육하는 거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지인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란 뭔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선교지의 사람들은 특히 몽골과 같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칠 때에 그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선교사가 말하는 것들을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선교지의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그 복음을 선교사들의 삶과 행동과 말을 보면서 그 그림을 수정해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선교사는 가르치는 말씀과 전하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때 그 말씀을 들은 선교지의 사람들이 그 말씀과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현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 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그것들을 보여준다는 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73편의 20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그 당시에도 악의 문제는 굉장히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20편 기자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악의 문제, 특히 악인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서 그는 많은 고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자다라.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뿐만이 아니라 욥도 많은 악의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악의 문제를 봅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 악의 문제를 뛰어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으로 악의 문제를 대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악의 문제를 언젠가는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하고 그 악의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스라엘의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을 거듭거듭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2절 3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과 굳은 원리를 가지고 그 악의 문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자칫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요즘은 어느 게 악이고 선인지 악인지 조차도 구분 못하고 악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악은 악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통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악을 바라봐도 사람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나도 악을 쫓아볼 거나 내가 추구하는 것을 악을 통해서라도 내가 얻어볼 거나 하는 무뎌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의 문제를 바라볼 때 악인들이 형통한 상황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도 자칫 미끄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솔직하게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4절에서 9절까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오히려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도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고난도 당해야 되고 재앙도 와야 되는데 그들은 악인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재앙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내가 하는 일은 옳은 거야. 봐, 나에게는 그러한 심판이 없잖아. 오히려 선을 따르고 어려움을 선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면서 약한 자들을 능욕하고 거만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고 일어나면 그들이 원했던 재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악을 범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신데렐라처럼 콩쥐팥쥐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서부 영화의 마지막처럼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다 망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을 지켰던 사람들이 반전하여 승리하게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시편 37장 37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 평안은 경건한 사람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온전한 자, 정직한 자에게 평안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루스터커가 지은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초기 선교에서부터 현대 선교까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과 그들의 삶을 잘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선교사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많은 위기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내전으로, 때로는 납치되어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과 위험 속에서 그들은 그 악하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이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에는 그러한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위험과 그 위협 속에서 그대로 순교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죽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염려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사치였습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들은 어떠한 좌절과 낭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은 철저하게 가졌고 늘 그것을 확인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온 위대한 선교사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과 함께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순교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날 법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악에 휘몰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는 당대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봐도 저 종말은 어디일까? 저 끝은 어디쯤 가서 끝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대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악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저게 언젠가 끝나면 우린 이거를 참고 기다릴 수 있을 텐데 그 끝이 안 보입니다. 그들의 끝은 평안으로, 평안한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시편 기자도 그거를 기록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다 헛된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아? 지존자께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두고 보시면서 가만히 있겠어? 그는 알지 못할 거야. 그들은 실족하여 이러한 실언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도 자칫 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러한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편 기자는 15절 이후에 자기의 본분을 지키게 됩니다. 실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그들처럼 말했다면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손들을 생각했습니다.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자신의 입을 막았습니다. 스스로 억제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기자는 그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 스스로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발설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설한 말이 얼마나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후손, 자손들과 이웃들에게 큰 독을 끼치는 말인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무심코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 손으로 입을 막고 그 악한 생각이 더 진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로 나 자신은 물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아이들, 나의 가족들, 내 이웃들, 같은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며 자기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들의 행한 것들을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과 이 율법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수없이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 대한 신앙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우리가 무심코 한 말들과 언행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의 책임을 져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오히려 방황하게 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실족시키는 행동들입니다. 오늘날 먼저 믿은 교우들과 지도자들의 타락과 실망스러운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수 없는 새로 믿으려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젊은이들과 새 교우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지 우리는 수도 없이 주위에서 보곤 합니다.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까 하여 생각하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심한 교통을 겪었는데, 내가 발설하지 않고 내가 그 뜻을 알고자 하여 고민하며 그 뜻을 추구할 때 나의 마음은 심한 고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으로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누구를 찾아가 묻거나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선으로 승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함으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또 당하는 그 수많은 악의 문제들과 이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해결책을 얻으려 합니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어느 누구 경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소연합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와야 될 것입니다. 그가 행여 천천히 오다가 시험이 들고 실족하고 발이 미끄러져서 내가 유혹 가운데 빠질까봐 그는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시험을 당하는 많은 영혼들은 성소에 들어와야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의 종말을 알게 될 터인데 그들은 성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는 영혼들이 찾아야 될 곳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행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시험과 우리가 견디고 이해할 수 없는 악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성소로 달려와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의 종말을, 결과를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단번에 벌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깨닫고 교훈을 얻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궁극적인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와 악인들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기적을 통하여 몰아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두 눈으로 목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든 자들도 그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선교사 열전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위험, 죽음의 위험 속에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서 그 선교사들을 살렸으면 하는 그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그런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현상만 바라보고 일일이 대항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전체에 미를 장식하는 하나의 검은 점이다.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처럼 악을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날에 어거스틴이 정의한 이 악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의 문제를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악은 결코 영원하지도 선을 이길 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렵고 현상만을 바라보며 그것에 치여서 그 위험에 위축이 되어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시편 기자는 그곳에서 악인의 처참한 파멸을 보았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조금 전에 4절에서 9절까지 나왔던 그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졌던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전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황폐되고 전멸이 되었는가? 이 시편, 이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는 조금 전에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두려워하면서 고백했던 그 기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볼 수 있었습니까? 악인들의 형통은 짧고 불확실합니다. 그것은 결코 형통함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복은 저주이다. 돈도 권력도 지위도 자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쓰라고 하나님이 맡긴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쓰다가 결국은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확실하고 갑작스러우며 전멸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시기하고 질투할 대상이 아니라 멸시하고 아니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 대하여 아주 불의하게 악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분노해야 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시험에 들 대상이 아니라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말은 곧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종말에 가기 전에 그 죄악에서 그 악행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품고 돌이키게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것들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 일생을 풍족하게 살아갈 것들을 준비하였지만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들이 되겠느냐. 사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평안해 보였지만 이제 그들의 종말을 보며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보게 됩니다. 악의 문제는 당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악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악한 상황 속에서 이미 심판과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그렇게 무섭게 보이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형통하게 보이던 것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뜨일 때에는 그들의 종말이 이렇게 속히 오고 그들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0절 이후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그런 것도 모르고 무지하여서 짐승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아는 어리석음으로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아주 겸손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기가 시험에 빠져서 싸우는 동안에 쓸데없이 괴로워하면서 미혹과 위험에 빠졌음을 회상하면서 심히 부끄러워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악한 생각이 선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잠언에서는 시기가 계속될 때에 뼈를 썩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과 고통을 스스로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들은 오직 현재의 일에만 신경을 쓸 뿐 장차 일어날 일은 결코 내다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을 제대로 바라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비천함과 우매함에 대해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미련함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주의 은혜 안에 있었음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전에는 종일토록 내가 재난을 당하였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14절에서 고백했는데 지금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라고 수정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셨지만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께서는 내 곁에 계셨습니다. 나는 종종 내게 쓰라린 일들을 맛보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오른손은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나를 늘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짐이 무거워 가라앉거나 기진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셨고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심으로 오늘 내가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곳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의 고백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부한말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집안이 가난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10살 때 관료였던 먼 친척 집에 양자로 들어가 독학으로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관료로서 착실히 승진도 하였습니다. 일찍 영어를 배운 뒤 미국 참사관으로 미국에 갔고 외교관으로 활약하면서 미국 공사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윗사람의 총애를 얻게 되어 공직에서 승승장구하여 내무 대신으로 발탁되었고 온건파의 핵심으로 국론 분열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려 하다가 양쪽 모두에게 배척되었지만 황제의 신임을 얻어 다시 학부 대신이 되고 곧 이어 내각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일에서 물러나 은퇴하자 평생 살 수 있는 재산을 얻어서 조선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자라는 말을 들었고 명예도 얻어 조선 귀족은 부회장이 올랐고 온 가족도 귀족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테러범의 칼을 맞고 오른쪽 폐를 관통당했지만 목숨을 건졌으며 그 당시 남자 평균 수명이 약 50세이던 시절에 그는 69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참 대단히 형통하였고 일이 잘 풀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렇게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이완용입니다.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 같았고 승승장구하며 수많은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좌절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구한말의 매국노로 지금까지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악인들이 죽을 때에는 평안하게 부러움을 사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라면 그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그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평안한 죽음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았고 죽을 때에도 편하게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누가 봐도 측은하게 가난하게 거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반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죽은 악인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의 자리에서 음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있고 고통스러워하며 부자의 문전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일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일어섰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게 되었고 확신과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지극한 즐거움이자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움직임과 호흡이 표현됩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아무도 내게 없습니다. 땅에서는 또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가지만 내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기자는 진정한 결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선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실 그분만이 우리의 피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삶의 환경들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한 하나님의 피난처, 견고하고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와도 부술 수 없는 안전한 그 피난처에서 우리는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남편 윤순재 목사와 함께 저희는 몽골에 갔습니다. 92년부터 선교하던 몽골의 모든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 20년의 생활과 일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중 제일 힘든 것은 사람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울란바트르 대학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함께 일하던 그리고 언제나 함께 일할 것 같았던 우리와의 이해할 수 없는 헤어짐에 대해서 4,500여 명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저희들은 이해시킬 수도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의 그림들은 다 다르지만 그것은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입니다. 모양도 색깔도 분위기도 다 다르지만 그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는 인생의 조화로운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림을 시커먼 물감으로 덮어서 훼손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불의한 악한 일을 당하면서 그것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니면 그 악을 고쳐보려고 같이 악으로 대응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그림에 회복되기 어려운 시커먼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악을 피할 수는 없지만 악을 선으로 대하며 그 선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하나의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그 시커먼 악은 나의 인생의 그림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하나의 까만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기에 불의한 악의 문제로 고통스러워 시험에 들려고 할 때에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을 선택한 우리를 기억하면서 힘들지만 악 대신 선을 선택한다면 우리 둘의 선택과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늘 고민스럽고 딜레마였던 악과 불의의 문제를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그 선을 선택하는 그 마지막 그림을 보여줄 수 있었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한 폭의 그림을 그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경을 받고 그들의 헌신에 치하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불의한 것들을 불의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수십 년간 자신의 쌓아온 경력과 헌신을 단 한 번에 하나의 시커먼 획으로 모든 업적을 먹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운 위기를 선으로 택함으로써 삶의 빛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다가 악인으로 전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측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 악의 종말을 볼게 될 것이며 우리의 선은 하나님 앞에서 높이 칭찬받는 우리의 아름다운 선택으로 남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 대신에 불의한 것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확신이 흔들리고 두려워하여 실족하기 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